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또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날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주의 말씀을 대하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온 성도가 또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가 견고한 그 터 위에 서는 그런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이 시간 또 그리스의 능동조 순종의 전가에 대해 살필 때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이제 매월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슈 하나 정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조금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라는 이슈인데요. 좀 신학적인 이슈입니다. 왜 이게 이슈가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3년 전인가요? 저희 김병훈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개혁신부에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세서를 쓰시면서 능동적 순종의 전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로 어떤 그냥 뭐 알려졌으니까 말해도 되겠죠. 한 합동 측의 한 노회에서 이단 조사해 달라고 허니하면서 그 해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합동 측 총회에서 능동적 순종의 전가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또 김재성 교수님하고 또 이승구 교수님, 저희 학교 이승구 교수님께서 이 일을 논하는 글을 또 김재성 교수님은 조금만 김재성 책을 내시고 이승구 교수님은 또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또 가지고 또 뭐 동일한 노회 같은데 어쨌든 한 노회에서 또 합동 측에서 또 노회에서 이산성 조사를 해달라고 또 총회 허니에서 합동 측에서 또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에서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 내용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을 좀 잘 알리자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서 책을 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요. 근데 또 책을 내니까 이 책에 대해서 또 책 쓴 저자들을 또 이단성 조사해 달라고 또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공조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안상학 교수님, 박상범 교수님, 이승 교수님, 김병 교수님, 저 이렇게 아무튼 그 책 저자들 저 포함돼 가지고 또 이단성 조사해 달라고 또 총회 또 합동적 총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이제 고신 총회에서도 이제 그곳 신학위원회인지 교수인지 맡겨가지고 이제 이거는 성경적이다라고 해서 또 총회에서 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단은 뭐 당연히 뭐 오래전 이건 뭐 결정할 일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자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하면서 한국 교회에서만 이슈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서 계속 전해져 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산 박형룡,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정립하였던 박형룡, 또 박윤선 교수님도 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가르쳤고, 안 가르친 분이 있나 할 정도로, 뭐, 루이스 폴코프, 뭐, 헤르만 바빙크, 뭐, 다 모든 개혁신학자들이 다 가르치고 교회도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능동적 순종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게 뭐냐, 그 전가라는 게 뭐냐 그 살피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해 와 있는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조 순종이란 무엇이냐 하면 능동조 순종은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이었느냐 고의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막 했느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게 해서 이름 붙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의도 없이 하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 뭐 그런 일이 그런 의미라면 다 능동적 순종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율법과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두 가지 요구가 있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키라, 지키라는 요구가 있고 또 하나는 지키지 않은 자에게 그 지키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벌을 받으라 이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지키라, 벌을 받으라. 그래서 이 지키라에 대한 것이 능동적 순종이고 벌을 받으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17세기 신학자 중에 폴라누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율법 명령에 대한 완전한 준수, 율법 명령에 대한 완전한 준수, 완전히 지키는 것 이것이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또 율법의 경고로 인한 우리 죄의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 율법의 경고로 인한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런 순종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의로운 자로 서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전가는 다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는 자로 서는 것, 단순히 죄가 없는 자로 서는 것이냐 아니면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서는 것이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 쟁점은 그리스도의 순종은 다 전가는 다 인정하셨고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인정하느냐 아느냐였던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동적 순종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율법을 완수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는 쟁점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너무 위험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수하지 않으셨다. 이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셨다는 얘기인가?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완수하신 것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위험하게 주장하신 아주 소수,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의 전가를 부인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그 성육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 나신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성취를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율법이 뭐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이제 다시 성경과 함께 설명드리는 건데요. 율법은 죄인인 우리에게 형벌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 홍수에도 창세기 8장 21절 항상 악하다. 이렇게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저주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된다. 이것을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또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이 죄악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이제 용어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셨기 때문에 수동적 순종의 전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이제 죄의 삭스를 다 지불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율법은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이 완전한 순종을 우리의 의라 칭하고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것이죠.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그 의인이고 반드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행하면 살리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수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동적 순종을 하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완수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신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이 명한 모든 것을 지켜 얻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 용어로 능동적 순종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능동적 순종의 전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의 순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생의 한순간을 떼어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냐라고 할 때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면에서도 의인이고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니까 또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의미에서도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순종으로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의 어느 순간을 떼어나서 십자가의 순종은 수동적 순종이거나 또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은 마지막에 흘렸던 그 피만이 아니라 성육신 이후 그 모든 생애가 우리를 대신한 그 고난의 삶이요 비하의 삶이셨습니다. 한 순간도 제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이 다 능동적 순종이요 우리를 대신한 수동적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6절부터 해서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를 하실 때 언제부터 나오시냐면 7절부터 그 모든 생애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그 죽으시기까지의 그 모든 생애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모든 일 그것까지가 다 예수님의 순종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이 순종은 처음부터 고난이시고 처음부터 순종이 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이면서 우리를 대신한 죄에 대한 형벌이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신 거예요. 완전한 그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랑, 죄인된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신 그 율법의 완성의 절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 완성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런 존재로서 그냥 죄만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서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은 이제 죄를 다 용서받은 자로 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다 우리에게 소유돼서 우리가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한 것을 다 내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랑했구나. 이웃을 완전히 사랑했구나.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런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빼는 그리스도의 능력 순종의 전가를 부인하면 이것을 빼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능력 순종의 절정이요 수동적 순종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심으로써 행하신 순종이다. 행하심으로써 당하신 순종이다. 이게 당하신다는 것은 이제 수동적이다 이거고, 행하신다는 것은 능동적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당하심으로써 행하신 순종이고 행하심으로써 당하신 순종이다.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능동적 순종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정가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보았고요. 개혁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결정해 왔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결정한 것은 이제 사실은 이따 보겠지만 스위스 개혁교회가 1588년에 교회에서 어떻게 칭의를 가르칠 것인가에서 가르쳐는 이게 보여줬지만 그냥 더 많이 알려진 것부터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러니까 쟁점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쟁점은 그 제네바의 그 칼빈의 후계자 베자가 있습니다. 베자가 있고 베자와 그리고 이제 피스카토르라고 어떤 다른 개혁 신학자가 있었는데 피스카토르하고 논쟁이 생기면서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1603년 프랑스 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게 쟁점이 되니까 프랑스 개혁교회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정가를 부인하는 그런 행위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1603년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정가를 부인하는 목사들을 면직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법문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노회, 시찰회 그리고 치리회는 목사이든 개인 기독교인이든 이 오류에 오염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이 총회의 권위에 의해 그들을 잠잠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오류에서 고의적으로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경우 만일 그들이 교회에서 목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무에서 면직시켜야 한다라고 프랑스 개혁교회가 1603년에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도 순종의 전가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걸 결정한 프랑스 개혁교회의 이 결정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 이제 또 쟁점이 되니까 1612년 총회에서 아예 이것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같이 서명하자. 다 같이 서명하자. 그래서 모든 목사 후보생과 모든 목사가 다 이렇게 서명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그 결정문을 읽어드리면 여기에 이름이 적힌 나는 이 왕국의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받아 승인하며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키고 믿으며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법과 예식법에 순종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셨고 그가 행하신 전체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우리의 칭의가 죄용서만이 아니라 능동적 의의 전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체 순종이라는 말은 수동적 순종만이 아니라 능동적 순종을 포함한 전체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서명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이 도르트 여러분 잘 아시는 도르트 신경을 결정한 도르트 총회에서 이것이 또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고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벨직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가 있는데요. 거기 22항인데 22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자신의 공로와 많은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다. 네, 이렇게 이것이 사실 이 벨직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네덜란드 교회의 신앙고백서는 1561년에 사실은 작성된 건데요. 이 1619년에 도르트 총회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과 그것이 쟁점이 되니까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에 한 단어를 두 단어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시는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자신은 그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많은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전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를 위하여만으로도 사실은 능동적 순종의 전가가 사실 거기 다 담겨 있는데 이걸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더 분명하게 위하여 요거를 이 단어를 1619년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네덜란드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자신의 공로와 많은 거룩한 일이죠. 이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도 사실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행위언약을 말하는 부분,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또 말하는 부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또 율법을 말하는 부분 19장, 여기 전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대요리문답서 97문입니다. 97문,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97문 제가 읽고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한 자들에 대한 도덕법의 특별한 용도는 무엇입니까?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기에 이것으로 칭의를 받거나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일반적 용도에 중생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용도가 있으니 이본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도록 할 뿐 아니라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을 더 조심하여 따름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게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간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이 용도가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이 도덕법이 이제 그러죠.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용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지 그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도 있죠. 왜 십계명을 설교합니까? 잘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십계명 마지막 부분에 그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더 견고하게 붙어 있는지를 내가 압니다. 이제 그러거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보내드린 그 여기 읽는 번역문하고 살짝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내준 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보시면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특별한 용도가 있으니 중간에 도덕법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또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 벨직 신앙 고백서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 도덕법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근데 이게 그들을 대신하여 또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그 사실 더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또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예요. 그 완성한다는 것은 성취하시고 영어로 이제 fulfill로 되어 있거든요. fulfill. 그러니까 이것이 법에 대하면 그 법을 완전히 완수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즉 중생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법을 친히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성취하시고 또는 완수하시고, 이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의 저주를 받으신, 이 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적 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이 대류 문답서, 뭐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 배경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정가를 다 깔고서 이렇게 신앙고백서와 대서열 문답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97문이 그 더 이렇게 전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97문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또 네덜란드 교회 보았고요. 지금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예, 스코틀랜드 교회와를 보았습니다. 또 잉글랜드 교회 뭐 성공회를 제외하고 다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는 교회들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위스 개혁교회인데요. 스위스 개혁교회는 1588년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거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어떤 문서에서 결정이 되어 있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칭의를 어떻게 가르칠까, 성화를 어떻게 가르칠까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의의 세 번째 부분은 가장 완전한 순종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이 당하심에서, 그러니까 지금 수동적 순종이죠. 이 당하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첫째 돌판을 가장 풍성히 성취하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것이 첫째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여기에 대한 걸 가장 풍성히 성취하시고 나아가 또한 자기 원수들을 화목시키시려고 자기 생명을 친히 바쳐 율법이 요구하는 두 번째 돌판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칭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75년에 현대 이성주의가 들어오면서 교리들을 계속 손상시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건전한 정통 교리들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게 되니까 1675년에 이 정통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조항들을,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죄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1675년에 지키기 위하여 여러 결정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5항입니다. 15항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15항. 여러분 그 작은 용지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스위스 일치신조 1675년에 15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죽으심의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셨으니 저 의로운 종으로서 행하심으로써 당하심으로써 자신의 전체 생애의 여정에서 율법을 따라 성취하신 모든 순종이 그의 대리적인 의와 순종에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생애란 가장 낮은 단계까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며 복종하신 것 외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그리스도가 지극히 거룩한 생애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만족시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치르신 그 값이 고난만이 아니라 율법에 합한 그의 전체 생애라고 한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피에 우리의 구속을 돌리는 것은 그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마지막 행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으며 이 행하심은 모든 능력의 가장 밝은 거울인데 앞서 있던 삶을 죽음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으면서 그의 가장 지극히 고귀한 행하심으로부터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전체 생애를 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로운 종으로서 행하심으로써 당하심으로써 하신 그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부르는 것을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종이 그래서 전체 순종이 대신 하신 그 의와 순종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그래서 죽기까지 하신 그 모든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 생애와 전체 순종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밑에서부터 한 여덟째 줄 보시면 그럼에도 일곱째 줄이네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피에 우리의 구속을 돌리는 것은 그가 고난을 통해 온전하시게 되셨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피, 죽으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능력의 밝은 거울이다. 그러니까 피와 죽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가장 밝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그럼 그리스도 피 외에 다른 것은 아니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땀은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그렇게 흘리신 그 물은 뺀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피와 죽음으로 그 모든 순종을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을 거기 그 안에 다 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순종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피와 죽음이라는 용어죠. 그래서 그 생애 전체가 피와 죽음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피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생애를 뺀 그런 피, 생애를 뺀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우리가 순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만약에 순종이라는 말 자체 사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순종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희생이라고 해야죠. 희생. 근데 희생이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벌써 그 안에 이미 능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뜻을 행하러 오신 것, 능동도 순종이죠. 이것을 그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이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함께 있는 순종이고 그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당하심으로써 행하시는 순종이며 행하심으로써 당하시는 순종이고 분리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분리하여 신자가 수동적 순종한 전가받고 능동적 순종은 전가받지 않는 수종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절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의 절반을 빼버린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전체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전체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무 가치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의 순종을, 그 죽음의 순종을, 그 영원한 그 죽음의 형벌을 쏟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였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그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로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로서 남아있는 우리 삶을 또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